반갑습니다. 소리가 잘 들립니까? 잘 안 들려요? 잘 들립니까? 예. 아, 굉장히 춥군요. 집사람 보고 시각은 날씨 좀 검색을 하라 그랬더니, 아, 이런 날씨에요, 이런 날씨. 그래서 옷을 전부 여러 곳을 싸가지고 왔는데, 덮이 쪽으로 올라오니까, 아, 더 춥네요. 여기 딱 들어오니까 할 게 수련회밖에 없군요. 환경 자체가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A급이든지 F급이든지는 지나가야 하는 거고 이 약속을 굉장히 오래전에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지난 1년간 또 제 생애에 적지 않은 바람이 불어서 모든 스케줄을 다 통솔하게 했습니다. 제가 교회 새로 보이면서 출타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왠지 우리 안 목사님의 그 친구 목사님이 지금 제가 같이 동역하는 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협박 때문에 캔슬도 못하고 이렇게 반갑게 여러분들을 만나보기가 됐습니다. 매우 짧은 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하시는 대로 감사한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면서 이렇게 뭐 복장도 좀 갖추고 좀 수염도 좀 깎고 그래야 되는데 변명이지만 제가 면도 알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도 일주일에 딱 한 번 면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나올 때는 주일날에도 면도를 일부러 좀 안 하죠. 면도만 하면 이렇게 뻘겋게 올라오는 알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취약해 보여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컵 하나만 좀 갖다 주시면 15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우리 좀 번거스럽더라도 전체 일어나서 성경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오늘 첫 번째 본문이죠. 시작. 아멘. 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이 좀 한 분 나오셔서 이 앞에 꽃 좀 옆으로 좀 치워주시면. 네. 우리 저 형제도 한번. 이 물이 원래 달아요. 맹물 좀 갖다 주세요. 물이 달아요. 맹물 한 잔만. 맹물 한 병. 네. 아무 물이나 됩니다. 여기 식다락방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식다락방. 네. 제가 여러분들이 써준 카드 도착하자마자 아주 잘 읽었습니다. 식다락방만 카드를 거꾸로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읽었어요.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반응 좀 하세요. 그렇죠? 예, 초대 왕이 되죠. 그리고 지금 메모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메모하지 마세요.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적을 게 없습니다. 제 설명. 메모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설교 들을 때 저를 그냥 쳐다보세요. 아이 컨택이 돼야 됩니다. 그 유명한 노래 중에 이런 노래 있죠.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런 복음성 아시죠?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교육하게 보면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듣는 거하고 그냥 안 쳐다보고 듣는 거하고 효과가 5배에서 7배 차이가 나요. 굉장히 그 아이컨택이 중요합니다. 적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해요. 우선 명령의 목적 그리고 그 명령의 방법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하죠. 첫째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으니까 가서 아말렉을 방법까지 설명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심한 잔소리꾼이십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세요. 신명기 레위기 같은 거 읽어보면 뭐 이런 걸 다 써놓으셨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잔소리가 많아요. 집안의 그 어머니들처럼. 그 잔소리가 아주 필요한 잔소리들입니다. 그만큼 책을 읽다 보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대충이 없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잔소리가 많으세요. 어떤 때는 좀 표현이 좀 거시기하지만 좁쌀령만 같으세요. 아주 시시콜콜 잔소리가 많으세요. 전쟁을 하는데 남녀, 소아, 전목이까지 모든 대적을 다 멸절하라. 이 사울이 명령을 듣고 군사를 소집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가서 이겼어요. 이기고 모든 부하를 거느리고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돌아온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아시죠?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아주 그 근심 띈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 왕 삼은 걸 후회한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성상 후회한다는 개념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성경에는 후회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러면 성경이 틀렸던지 하나님에게 오류가 있던 둘 중에 하나겠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식어로 설명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머니들도 집에서 화가 나면 너 그 따위를 보려면 밥 먹지 마! 그걸 액면 그대로 밥을 먹지 말라는 뜻일까요? 제발 말 좀 듣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 말을 그렇게 격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도 이 성경이라는 책은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에 대한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후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판단을 잘못했거나 오류가 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지금 사울이 저지른 어떤 실수에 대해서 마음 아프다 그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무엘이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빨리 너 가서 사울을 한번 심방을 해봐라.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기름부어 선지자인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거의 도착한 무렵에 저 사울의 장막 뒤에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갑자기 선지자가 들이닥치니까 사울이 당황을 하죠.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연락도 없이. 이 목사가 갑자기 신방을 하고 당황스럽죠. 똑같은 입체예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오다 보니까 저 장막 뒤편에서 웬 낯선 짐승 소리가 들리던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사울이 당황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말까지 더듬어 가면서 변명을 하는 거죠. 다름이 아니고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기에 제가 나가서 다 싸웠고 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였습니다. 하여간 숨붙어 있는 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저 뒤편에 들렸던 짐승 소리는 개중에 제사 지낼 일이 있을 때 쓰려고 제물로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크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청천벽력 같은 통고를 사무엘 선지자가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사울의 얼굴을 보지 않죠.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사울의 변명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니, 나가서 전쟁에 진 것도 아니고 이기고 뭐 다 진멸했고 그 중에는 그저 재물에 쓰려고 조금 남겨둔 것이지 무슨 고스톱을 하려고 남겨둔 것도 아니고 뭐 그까짓을 가지고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사형 선고를 하나님이 내리실까? 이거는 누가 봐도 변명도 되고 이유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죄가 하나 있죠. 뭡니까? 바세바의 사건이에요.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터뜨린 사건이에요. 그 죄는 사울이 저지른 죄보다 더 엄청난 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죄예요. 그것도 다윗이 인생의 절정에 있을 때 모든 국력이 최고 정점에 있을 때 일어난 죄입니다. 한날은 다른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고 이제 그 정도 국력이 됐어요. 자기는 몸속 칼에 피를 아무 쳐도 될 만큼 국력이 컸죠. 저녁 무렵까지 그 중동 특유의 낮잠 시에스타라고 그러죠. 자다가 무지막이 일어나서 부하와 옥상을 거리는데 어디서 물기얹는 소리가 들리죠? 샤! 남자들은 이런 소리에 특히 민감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눈알이 돌아가면서 딱 어느 한 곳에 고정이 됐는데 보니까 그 쳐다본 바로 그 현장에 한 여인이 나심으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그때 영적으로 정상이었을 때 같았으면 그 현장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아이쿠, 내가 목법을 봤구나 하고는 자리를 피해야 옳았을 겁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애를 말로 맛이 간 상태예요. 딱 구성이 돼서 목격을 하는 순간 다윗의 눈알이 안경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하에게 저 여자의 정보를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국정원 직원 하나가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하는 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직원 하나가 인포메이션을 갖고 온 거예요. 각하, 이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우리 그 장성 중에 우리야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의 아내옵시다.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합니까? 데려와라. 맛이 간 거죠. 남의 아내라는 특별히 장군 중에도 가장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라는 정보를 받아들고서도 데려오란 겁니다. 데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돌아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데리고 온 기간이 여자들 한 달에 한 번씩 마술에 걸리는 기간이었어요. 부정한지라 그랬어요. 그 표현이거든요. 부정한지라. 근데 다윗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해치웁니다.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죄. 죄의 집착성. 죄란 놈은 특별히 음행의 죄는 한번 우리 영혼 속에 뿌리가 내리면 안 떨어집니다. 그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해치워요. 정확하게. 자, 남편도 전쟁터에 나갔겠다. 깔끔하게 범죄가 성립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부하 하나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뛰어들어옵니다. 깜짝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에 그 여자 있죠? 어떤 여자? 한우마늘이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장군의 아내라는 그 여자 있지 않습니까? 오. 그렇지. 그 여자가 왜? 아이가 들어섰다고 하옵니다. 대량 난감이죠? 그런데 죄는 죄를 낳죠. 무슨 짓을 합니까? 그 장군을 뜬금없이 휴가를 내요. 휴가를 갑자기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는 영문도 모르고 휴가를 와요. 자네가 우리 안가? 예, 그러하옵니다. 우리하게 생겼구만. 전쟁터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죠. 그대의 농맹스러움과 수고를 내 익히 알고 있던 터 며칠 밤 쉬었다가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게라. 그러면 성태근이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그리고 아마 이마로 줄을 굽고 왕 앞으로 갔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특별한 인간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되옵니다. 지금 내 부하들은 사선에서 왕의 안녕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때에 내 어찌 하룻밤 일락을 위해서 아내를 품었다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고 나가요. 대단한 양반이죠. 거기서 자고 나가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죠? 당신 무슨 짓을 하죠? 점점 국방부 장관을 불러요. 여기 몇 사람은 처음 듣는 표정들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네, 저를 보세요. 국방 장관이 왔어요. 야, 지금 제일 험한 전투 지구가 어디냐? 예, 시카고라고 하옵니다. 아, 그래? 지난번 휴가 왔다 간 그 우리아 장군을 내포빌 지역에다가 배치를 해라. 그래서 거기다 배치를 했어요. 거기서 장렬하게 적군의 흉탄에 쓰러져 죽죠. 근데 우리아가 내포빌에서 죽었어요. 우리아가. 어떤 분이 저도 헷갈립니다. 이 얘기하면서. 죽었어요. 자, 원인이 제거됐으니까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죠.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웬일이시오? 내가 온 김에 얘기 하나 합시다. 이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얘기 하나를 꺼냅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농부가 한 마리 양을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부잣집에 부자가 많은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들었습니다. 그 손님은 뭐죠? 죄. 죄가 찾아들었어요. 부자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궁궐에는 많은 여자들이 있었죠. 근데 자기 집에 찾아온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옆집에 가난한 농부, 우리아를 상징하는 거죠. 농부의 딸처럼 키우던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면 왕께서는 이 일을 어찌 생각하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진심으로 미소를 떤 게 아니에요. 손을 팔로 떨면서 아니 차라리 이런 성동로할 인간이 같은 하늘 아래 콧구멍으로 숨쉬고 살아있단 말이오? 죽이시오. 네? 죽이시오. 바로 당신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소리도 못 내고 무너집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죠. 완전히 무너지죠.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못된 짓이라고 하는 게 죄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게 죄예요. 그리고 다윗이 시를 쓰죠. 눈물로 침상을 띄었나이다. 얼마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절망의 밤을 보냈던지 얼마나 울었던지 눈물로 침대를 띄웠대. 시를 쓰려면 그 정도 쓰라죠. 그리고 그런 내가 모태에서 출생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구나. 아무리 힘써 의의를 행해도 인간은 죄를 열심히 짓는 것밖에 없구나. 자기 의의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인간은 죄덩어리구나. 그래서 그는 오실 구속의 주를 그때야 눈떠서 바라보게 돼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간음과 살인을 동시에 저지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내가 다윗은 왕사목을 후회한다 든가 내 다윗을 버린다 라는 표현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죄를 졌는데도. 그런데 그 죄에 비하면 사울의 죄는 이건 뭐 8만원 세 발에 피죠. 전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지구 들어온 것도 아니고, 웬만한 거 다 죽였어요. 단지 남겨둔 것도 뭐 하려고 남겨뒀다고요? 대사진한테 쓰려고 남겨뒀다. 근데 그 불순종 때문에 사울은 폐위를 당해요. 버려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사울의 불순종 속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청약밤 이 저녁에 그 사울이 불순종한 그 하나님을 추정하고자 하는 그 지리한 메시지가 뭘까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자, 제 얼굴 쳐다봐야 답이 없고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보시면 2절을 보세요. 2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앞을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홍해를 건너 나올 때 이 아말렉 조상들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한 일이 있다. 그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의 시점으로부터 홍해 건널 때가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네?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 일인데 이런 거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성품이 뒤끝 장렬이에요. 아, 이건 뭐 언제적 일을? 네? 그렇죠? 굉장히 지겨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때 그 사건의 현장으로 이제 성경의 여행을 떠나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때 도대체 홍해를 건널 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그 현장을 좀 보자고요. 자, 출애굽기 17장 성경을 다 보세요. 17장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천천히 찾으세요. 8절서부터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8절서부터 찬심을 하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시작.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세요. 바로 이 사건 때문이에요. 네. 이 본당을 딱 나누겠습니다. 이제 양편으로 안 되겠으니까 초면하기가 딱 좋네요. 가운데 이 갈라진 데를 홍해라고 이제 합시다. 홍해 가운데. 그리고 이제 어디를 애굽으로 하냐 하면 어떻게 목사님 앉아 계신 쪽을 애굽으로 할 수가 없죠. 이쪽을 애굽으로 합시다. 그리고 가운데는 홍해.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뭐예요? 홍해 건너자마자 가나안 나옵니까? 광야, 광야. 네? 광야. 그리고 이제 저쪽을 가나안이라고 합시다. 우리 머릿속에 이제 그리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문자를 넘어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표정과 그 다음에 그 그림 언어를 봐야 됩니다. 뭐 이미지화 시키는 그 훈련이 좀 돼야 돼요. 본당을 그렇게 이제 그려놓고 이 본문을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정도를 종살이 했나요? 쉬운 걸 물었죠? 4대. 4대를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4대를 종살이 하면 거의 한 400년, 또 이제 430년 정도를 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종살이를 4대를 하면. 그때 종은 뭐예요? 이 사물이거든요. 물건이거든요. 그걸 4대를 종살이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할아버지도 종이고, 아버지도 종이고, 나도 종이고, 내 자식들 종이에요. 그 종은 어떻게 살아요? 단 한 번도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한번 4대를 살아보세요.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이런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어디를 건너죠? 홍해를 건넙니다. 딱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부딪힌 대적이 누굽니까? 아말렉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말렉은 당시 어떤 나라인가 하면 이때 고대 문헌을 보면 애국은 이미 서서히 왕조가 바뀌면서 기울어져 가던 때입니다. 그리고 새로 부흥하는 국가가 아말렉이라는 신흥 국가가 중무장을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이 홍해를 건너요. 건너자마자 처음으로 부딪힌 대적이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은 잘 훈련된 그리고 모든 무장을 갖춘 제대로 된 군대입니다. 그러면 히브리 노예들은 무장 상태가 어떨까요? 연탄 부딪게 빨래빵망이. 왜냐하면 일부러 이들에게 철기 무기명을 애국에서 경험시키질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반란을 염려해서. 철기 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족속들이에요. 이 전쟁은 안 되는 전쟁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비유도 사실은 너무 상상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라고 해요. 더더욱 불능했던 것은 뭐냐면 모세의 나이가 전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야, 너 이리 좀 온나. 그래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덤탱이를 씌우죠. 보다시피 백성들의 상태는 이렇고 나는 나이가 많다. 이거 아무래도 너밖엔 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모세 옆에서 누구보다도 이 백성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자가 여호수아예요. 아주 징그러운 족속들인 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잘 알아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어마어마한 전쟁의 바지를 덤탱이로 씌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뭐 했나요? 네? 뭐 했어요? 기도요. 성경에 어디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소설을 쓰세요. 성경에 어디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기도했다는 말 없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손을 들었다면서 손을. 근데 구약에서는 손을 들었다는 말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외워가지고 아는 거고 이해를 하고 아는 사람들이 안 해내보니까 외워가지고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교인들의 상당한 문제죠. 애들이 거의 답을 외워졌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알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수들이 한국 학생들한테 한 학기만 지나면 헷갈려요. 얘들이 바보인지 천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점수는 잘 나오는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헷갈리제이션이 이제 오는 거죠. 그때. 구약에서는 성소에서 손을 들고 오라는 말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노인네가 손을 들면 얼마나 들고 있을까요? 피곤하니까 팔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없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짝 어거지로 올리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아말렉 군대들이 뭐 지들끼리 하는 물을 파던 뭐 하여간 지들끼리 치고받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제일 먼저 감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훌입니다. 아 이거 봐라. 이 전쟁 웃긴다. 자, 전쟁이라는 요소는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첫째 병력, 그 다음에 무기, 그 다음에 작전,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사기. 이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는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네 가지 요인이 전혀 작동이 안 되는 이상한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원리를 아론과 훌이 제일 먼저 간파를 합니다. 아, 이 전쟁의 승패는 현장에 있지 않구나. 들려진 모세의 팔에 있구나.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 간단하게 기도하면 승리를 하고 기도 안 하면 패배를 한다? 그 메시지일까요? 그 메시지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뭔 설교를 저렇게 복잡하게 하나 몇 분은 표정이 지금 그런 표정이신데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좀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선 이 전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홍해를 걷는 게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몸으로 설교를 할 테니까 잘 이해를 하세요. 자, 이쪽은 아까 어느 쪽이라고 했죠? 애국. 거북하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애국이에요. 자, 애국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자, 어디를 지금 건너죠?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어디를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구약 성경에서는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뭐 군대가 쫓아오고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바다가 갈라지고 또 쫙 건넜는데 또 물이 다시 합해져서 애굽의 병사가 다 수장이 당하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난리가 나죠. 스펙터클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홍해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항상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이런 거죠. 신약은 기록 방법이 논문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한 줄이지만 그 안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논문식 기술이죠. 구약은 그것을 그림으로 풀어낸 장면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게 또 사실은 많아요. 자, 이 내용을 신약 성경 기자가 어떻게 얘기했나를 우리 식다락방 식구들만. 자, 카드 거꾸로 쓰신 분들. 고린도전서 10장을 빨리 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자, 1절 2절 자, 우리 십다락방 식구들만 시작 2절에 보니까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아,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뭐 받는 거예요? 신약에서 딱 해석을 해주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면 따라서 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해석 방법입니다. 목사가 뭐, 무슨 이야기를 내고 다 소용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딱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신약 성경 기자가 뭐라고 해석을 해요?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자, 그럼 세례가 뭔가 할 때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세에 속하여 자, 바다를 지나요. 지나죠? 지나요? 안 지나요? 그러면 애굽 쪽에서 볼 때는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한 민족이 바다 속으로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죠? 수장되고 있더라고요. 어느 쪽에서? 애굽 쪽에서. 애굽은 뭐의 그림자예요? 옛사람의 그림자예요. 옛사람의 상징이에요. 애굽 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다 속으로 수장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약속의 땅 방향인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한 민족이 바다에서 뭐예요? 살아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홍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 쪽에서는 애굽에 대해서는 죽고, 그렇죠? 죽고 약속에 대해서는 뭐예요? 살아나오는 이중적 과제가 여기에서 벌어져요. 그게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에 대해서 나는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속에서 나는 약속에 대해서 이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건넜는데 첫 번째 아말렉이 부딪혀요. 자, 이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을 얻은 겁니까? 아직 안 얻은 겁니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예요. 그런데 전쟁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누가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 복받고 누가 다 만사형통한다고 사기를 쳐요? 네? 누가 그런 사기를 쳐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약속한 적 없어요.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이 뭐예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자 하는 순간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다고요. 전쟁! 있어요? 없어요? 이런 수련회 같은 데 와서 또는 부흥회 같은 데 참석해서 은혜 우리 경상도 말로 빠지게 받고 예스! 아멘! 맞아! 할렐루야! 그리고 딱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원수들이 그 안에 또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늘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구조는 뭐냐면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순간 무병장수 만사형통 복받는 게 아니라 네? 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비가 와도 이렇게 옆으로 흘러요? 교통사고가 나도 잘 알아서 비껴가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안 걸리고 똑같이 사고 당하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어렵고 공간을 당해요.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해석으로 이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맞서느냐의 문제지 예수 믿으면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사기라고 얘기합니다. 네? 사기. 그런 복음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다시 보세요. 1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사중상이 나와요. 자, 13절만. 17장 13절만. 시작! 자, 저를 보세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예? 네? 끝났어요. 자, 16절 다시. 전체가 시작! 다시 질문 갑니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왜 끝났다고 그래요? 항상 제일 기초적인 성경 읽기가 문맥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자,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을 궁극적으로 누가 안 끝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하겠대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대대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싸움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이루어지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럼 도대체 아말렉의 정체가 뭐예요? 자, 신명기 25장. 자, 성경을 찾으세요. 신명기. 25장. 17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뭐 할 때? 피곤할 때. 이 피곤할 때의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약할 때 그 말이에요. 피곤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예수 믿기 전의 대적이에요. 예수 믿은 후의 대적이에요. 두 가지 질문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어디에 그대로 살았으면 만날 이유가 없을까요? 그렇죠. 주는만 먹고 시키는 일 하면 물텀벙, 술텀벙, 죄텀벙 그러고 살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만날 이유가 없는 전쟁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됐죠?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을 가고자 촛발을 내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아말렉은 이젠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아말렉은 종합으로 정리를 하자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지만 아직도 내 속에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육의 예습관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죠? 그거예요. 그 싸움은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싸움일까요? 아니에요. 태양이 새로 뜨면 또 그날 살아갈 새 힘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번 수련에 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은혜 받았다고 그거는 다 평생 먹고 사는 게 끝나나요? 아니죠. 새날이 되면 새 은혜가 필요하다.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싸움.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전쟁이 끝난 지가 몇 년입니까? 60년이에요. 60년인가 70년인가? 1954년에 정전됐으니까. 60년이죠? 그러니까 60년 동안 155마일을 중심으로 육해 공군이 매일 엄청난 물자를 투입해서 병력을 투입해서 60년 동안을 지켜요. 왜 그러죠? 하루도 경계를 늦춘 날이 없어요. 왜 그러죠? 어느 날 한 방을 위해서. 어느 날 한 방. 동해 쪽으로 잠수함 들어왔을 때 국방부 장관이라는 양반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했는가 하면 그 넓은 바다 우리가 다 지킵니까? 그랬어요. 그 인간은 국방부 장관 할 자격이 없어. 네? 그 사람은 절대야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면전이 없었지만 어느 날 한 방 있을 그날을 위해서 60년 동안을 지켜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어느 날 한 방이 무너진다. 어느 날 한 방이. 이 싸움은 청성에 이를 때까지 하루도 허리춤을 늦추지 않고 매일매일 긴장하면서 싸우며 나아가는 삶이에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신앙으로 넘어와서 조금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4장 13절. 천천히. 시약성경입니다. 시약성경. 자, 시작. 자, 귀로는 제 말을 들으시고 눈은 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세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믿는 것과 뭐 하는 일이야? 어떻게 되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 여기 보세요. 여긴 좀 그래도 이제 우리 저희 교회는 90%가 20, 30대입니다. 90%가. 네. 안 놀라시네요. 애들이 약간 밥을 봐그래요. 이게 좀 연식이 오래된 분들 되니까 좀 반갑네요. 아까 찬양하시던 분들이 이분들이죠. 세 분들. 맞나요? 네. 가운데 이선미 자매. 네. 집사님이세요? 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듣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네.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할 테니까는. 저는 영어 못해요. 네. 눈에 있고 손에 설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추 비슷하게 맞췄어요. 비슷하게. 그 옆에 분 이분의 대답을 근거로 한번 퍼펙트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100점은 아니고 얘기 한번 못 들었어요? 네. 눈에는 있고 손에는 설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한번 얘기해보세요. 집사님. 자기 보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형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 눈에는 있고 손에는 설다. 100점. 그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진짜요? 오, 마음이 보기보다 많이 드셨네요. 난 지금 한 30 중반? 그렇게 많아요. 30 중반.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제 그 어머니들이 우리가 농경사회를 살 때 한 소매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세요. 그건 얼마나 힘들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또 바느질 감이 잔뜩 쌓여져 있어. 그래서 호롱불 켜놓고 엄마가 그냥 졸아가면서 이불 시침을 떠요. 이불 시침 뜨는 거 알죠? 떠요. 꼬박꼬박 조심해서. 그 옆에 딸내미가 안쓰럽잖아요. 엄마 하루 종일 일하시고 또 들어오셔서 쉬지도 못하시고 바느질 하는 거 보니까 엄마 엄마 주무세요. 내가 할게. 그때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예예 눈에 있고 손에 서는 법이다. 내가 눈으로 보면 할 것 같지만 해보면 된다 안 된다. 뭐가 똑같을까요?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은혜 받을 땐 뭔들 못해. 이빨이라도 뽑아서 하나님 바둑판에 바둑알로 들이지. 그런데 현실에 들이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신앙 영역에는 그래서 투 스테이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실제 할 수 있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간격을 뭐라 그러죠? 괴리라고 그러죠. 괴리. 그런데 이 간격이 잘못된 걸까요? 정상일까요? 이 정상이에요. 이 간격을 조금씩 조금씩 좁혀나가는 게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게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그 77년도에 입대를 했어요. 보다 나이가 좀 많죠? 네. 77년도 입대했으니까 대충 제 나이가 좀 계산이 나오죠? 내일 모레면 저도 60이에요, 벌써. 그때 제 몸무게가 58kg였어요. 여자 몸무게. 완전 58kg. 이제 4월달에 입대를 했는데, 입대하고 딱 이제 그, 미용소에 도착을 하니까 앞에 뭐 엄마들, 뭐 누나들 다 쫓아와가지고 애인까지 쫓아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무슨 전쟁터에 가는 것도 아닌데 거기까지는 빨간 모자 쓴 조개들이 아주 신사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똑바로 서주십시오. 곱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 호칭이 장병들이에요. 장병들. 딱 아래 들어가면 훈병이 되죠. 4열 정도로 세워가지고 이제 유령소를 딱 통과해서 우양후 해서 꼬리가 딱 안 보일 때쯤 되면 그때부터 조교들이 이제 사탄으로 변합니다. 야, 이거 들어가라. 그때부터 이제 개취급을 하죠. 근데 그거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안 하면 사고납니다. 별의별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지멋대로 살던 놈들을 팔도강사에 끌어다 모았는데 그거 곱게 해가지고 이게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고 사고 납니다. 연병장에 깔아놓고 완전히 군홧발로 지근지근 밟고 펄펄 뛰죠. 그 위에서 창자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리고 한 반나절 얼차례 받으면 완전히 얼이 빠지죠. 그리고 이제 연말에 다 들어가서 소대 배치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끝선의 정렬서부터 3선의 정렬, 5선의 정렬 또 뭐 김밥말이, 기차놀이 어느 놈이 그렇게 기압을 아주 고루고루 그렇게 연구를 해서 개발을 했는지 아주 아리되게 아리되게. 그리고 이제 저녁 무렵 뭘 주냐 하면 그 훈련복을 이제 놓아줍니다. 제가 58kg 몸매에 훈련복을 걸쳐입으니까 바지는 완전히 월남치마 처음 돌아다니고 뭐 다 커요. 신발이고 뭐고.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다시 벗어가지고 그 피복계 상사한테 가져가서 그냥 이거 너무 옷이 크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딱 이렇게 쳐다보더니 야 이 새끼야 가서 맞춰! 그러더라고요. 근데 직선을 못하고 그걸 다시 받아입고 와서 그때 저희는 이제 총 군대 기간이 32개월. 요즘은 뭐 한량하게 끝나더라고요. 32개월인데 그땐 기본 훈련을 6주를 받았어요. 6주. 그 후리자루 같은 월남치마 같은 훈련복을 입고 6주를 받으니까 옷이 맞더라고요. 옷이 제가 정확하게 8kg가 쪘어요. 6주 만에 8kg가 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군대 가는 데는 밥 먹는 시간에 형도 밥 안 먹어.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데요. 가능해요. 새라도 씹어 먹어야지. 불가능합니다. 그 장환자 잠이 안 오는데요. 가능해요? 참다른 잠이 안 와요. 여기서 어떻게 생활을 하나. 대리별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 둘째 날부터는 대면 바로 오드바이트 합니다. 대면. 그렇게 육지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스케줄에 똑같은 훈련을 하니까 8kg가 쪄요. 나중에는 최소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바지가 딱 맞기 시작하는 게 입구 꼬맨 것 같아. 바지가. 얼마나 딱 맞는지. 왜 그럴까요? 자, 엄마가 매일 집에서 알록달록 오색 반찬에 따뜻한 밥을 주는 게 영양가가 높을까요? 먹으면 바로 배꺼지는 짬밥이 영양가가 높을까요? 묻는 게 등심이지. 엄마가 해주는 밥이 훨씬 영양가가 높죠. 그런데 그 밥 먹고는 애들이 젓가락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뭐 단맛이 있네 없네 이 새끼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호통소리를 해요. 그런데 숟가락 놓고 돌아서고 배꺼지는 짬밥을 먹고는 8kg가 쪄요. 무슨 차일까요? 규칙과 반복입니다. 여기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근본적인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한방신앙에 물들여요. 이번 수련에 한방 은혜 받아가지고 그동안 거 다 탕감하고 그 힘으로 앞으로 한 1년은 우리가 옛날 명절날 그 목탕 가서 때미는 기분으로 오시는 것 같아. 자, 여기 지금 500kg짜리 그 역지가 있다고 합시다. 500kg짜리. 눈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끝에서 될 것 같아가지고 딱 밥에 대해 손 대고 힘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헛나갑니다. 택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를 들려면 뭐 먼저 해야 될까요? 기초 훈련부터 해야 됩니다. 기초 훈련. 근데 모든 운동의 기초 훈련은 뭐죠? 운동을 안 하시나 봐요. 저는 어제 도착해서 집사님들하고 12시까지 족구했어요. 근데 여기 집사님들 아주 잔인하더라고요. 강사 대접 전혀 안 하대요. 막 공으로 몸에 맞추고 막 앞에다가 쇼트 놓고 난리가 아니더군요. 경로 대여도 없더라고요. 계속 장모님한테만 볼을 차는 거예요. 계속. 아주 잔인해요. 시카고 족구가 아주 잔인하더라고요. 모든 운동의 기초훈련은 뭐예요? 런닝이에요. 여러분, 그 LA 다저스에 있던 그 박찬호 선수 아시죠? 그 선수가 그 하향대 다니다가 바로 넘어와서 이제 다저스 입단을 했죠. 그때 참 박찬호 대단했죠. 그 고단한 그 이민자들의 참 마음을 많이 위로했죠. 그때는 뭐 15승 할 때도 있었어요. 공뿌리만 한 150kg 나오니까. 강속구 투수였죠. 저도 이제 그 경기를 몇 번 봤어요. 그러면 이제 코리안이, 그때 이제 박찬호 선수가 영어도 못할 때인데, 코리안이 공뿌려가지고 이기는 거 보면 대단하죠. 이번에도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저스 구장 가서 유현진 선발 경기를 보고 갈 겁니다. 예매 다 해놨죠. 한 번은 박찬호 선수가 졌어요. 패전 투수가 됐는데, 그건 그런 룰이 있더라고. ESPN 기자가 기다리는 인터뷰를 꼭 하더라고요. 그 ESPN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게임이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 그때 이제 통역이 붙어서 이제 인터뷰를 할 텐데, 그때 박찬호 선수가 뭐라 그러냐면, 다음 로테이션 선발 때까지 같이 훈련을 더 해서 오겠습니다. 그래요. 자, 예컨대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야구라는 경기는 손으로 하는 겁니까? 발로 하는 겁니까? 야구는 발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투수가 150km 공을 뿌려도 상체와 팔힘만으로 그 속도가 절대 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죠? 하체에서 올라와요. 하체에서 이 결시봉을 다 보이네요. 하체에서 힘이 받쳐줘가지고 허리를 틀죠. 허리를 틀면 그 틀 때 하체 힘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그게 팔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160km 강속구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기든지 하체가 무너지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권투는 손으로 하는 겁니까? 발로 하는 겁니까? 네? 눈치들은 있으셔가지고 발로 하는 겁니다. 이런 거 60년,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무하마드 알리하고 포먼이 붙어서, 조지 포먼 아시죠? 크리스찬 독서죠. 둘이 붙었는 세계의 대결이었죠. 둘이 붙었는데 도박사들이 9대1로 포먼 쪽에 손을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게임 딱 뛰니까 기절추춤할 일이 벌어졌죠. 결과가. 거의 무명이었던 알리가 포먼을 잡았습니다. 난리가 났죠. 이렇게 잘 떠들잖아요. 알리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라 그러죠? 그 알았냐? 이길 줄 알았냐? 했더니 이래서 딱 뛰어보고 넌 오늘 나한테 안 된다는 걸 알았대요. 알리가. 이겼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후드법을 보니까 발놀림을 보니까 내가 두 발 뛸 때 겨우 한 걸음을 쫓아오고 그래요. 어디서 이미 끝난 거예요? 하체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탁구는 발로 하는 겁니까? 손으로 하는 겁니까? 발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영특하세요. 아무리 내가 스윙 연습을 해도, 스매싱 연습을 해도 뭐가 쫓아가줘야 돼요? 다리가 쫓아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무너지면은 스매싱보다 지금 할 게 없어요. 자, 이 얘기를 왜 강조할까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스타일이 어떠냐면 500kg 역기 잡고 기초훈련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이거 붙들고 기도를 해요. 주여! 죄신 피를 믿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둑놈들이란대요. 응? 자, 이거를 붙들고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게 옳은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그건 맞지 않는 기도죠. 자기는 안 살고 한 방에, 그래서 거기가 이번에 한 방에 은혜 받겠다고 기도원 기어 올라가는 사람들 치고 옳은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꼭 기도를 해서 전화와요. 이 인간 좀 돼가라고. 뭐 자꾸 봤다 그러고 뭐 계시받았다 그러고 이러니까 기도원에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사들 올려보내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막 저한테 대고 예수 믿냐고 그러고 헛소리들 하고 그래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한국에. 이게 왜 이런 그 신앙의 병리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저희들 책임이에요.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일수록 병적인 현상이 많은 거 아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특히 대형교회가 될수록 그 안에 우민화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회는 크면 안 돼요. 저희 교인들도 지금 한 13,000명이 되는데 그런 요소들이 눈에 보여요. 정상적이 아닌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500kg짜리 역기를 들려면 기초훈련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런닝하고 매일 반복해서 근육을 붙이고, 근데 근육은 자기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지 이걸 달라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도둑놈 신부지. 자기는 안 살고 그냥 먹겠다는 신부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요즘은 우리가 신앙의 초점이 잘못 잡혀서 그래요. 한국교회는 어느새 교회가 무슨 미션단체가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명단체가 되어 있다고 말해요. 교회가 무슨 일하는 단체인 줄 알아요. 정말 그럴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거 외우세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교회 1차적인 목적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어떤 것보다 예배가 우선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이런 형태적인 예배도 있지만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뭐래요? 너희는 너희 몸을 뭘로 드리라?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겠죠. 예배는 단순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뭘까요? 훈련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숙제를 줘요. 숙제를 주면 선생님이 그 숙제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무 고물상에 팔아서 돈 뿡쳐 먹으려고 숙제 내줄까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그 숙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아이들이 잘하도록 목적을 두는 거죠. 그러면 항상 그 숙제는 아이의 실력보다 조금 버거운 쪽으로 숙제를 줄까요? 그냥 만만한 쪽으로 숙제를 줄까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갈수록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갈수록 이지고잉이 아니에요. 갈수록 쉬워지는 건 없어요. 언제나 5학년짜리한테는 5학년짜리가 풀 수가 버거운, 풀기가 어려운 숙제를 내줘야 실력이 붙습니다. 5학년짜리한테 3학년짜리도 풀 수 있는 실력, 이 수준의 숙제는 뭐하러 냅니까? 안 내요, 그런 숙제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갈수록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렵게 돼 있어요. 그 숙제를 내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첫째가 그 숙제를 가지고 자 예를 들면 우리 노포빌 교회 하나님이 어떤 구제의 과제를 던져줬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구제가 목적이 아닐 때가 있어요. 너희들이 그 구제의 사역을 가지고 서로를 어떻게 감당해내고 함께할 줄 알고 견뎌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이걸 서로 훈련하는 겁니다. 이걸 배우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 지어야 되는 필요성은 당위성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아닐 때가 있어요. 진짜 목적은 그 과제를 통해서 헌신을 연습시키고 희생을 훈련표 만드는 목적이 진짜 목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예배, 첫째는 예배, 둘째는 훈련과 뭐예요? 교제, 교제. 그게 다 교제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증인 속에는 형태적으로 선교사로 나가고 선교를 하러 가고 이것만 포함된 게 아니라 전인생적이고 전 전체적인 통합적인 개념이 그 속에 녹아져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개가 이 땅의 교회에 존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초점과 목적을 갖고 있는가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삼일교회 제가 지금 그 부임한 지가 좀 11개월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랑지라는 동네에서 한 19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1년 만에 저는 이제 원로 자격이 되고 요즘처럼 노후가 길어지는 때 원로가 되면 어쨌든 목사도 사람인데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거든요. 뭐 교회에서 다 책임져 주니까. 근데 그 1년을 남기고 유혹이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꼭 느낌이 뭐냐면 길거리 가다가 교통사고 당한 기분이에요. 사실 전혀 제 인생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지금 경우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지금 목사님하고 이제 사안에 잠깐 많은 얘기지만은 저는 이제 삼일교회가 2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공백 상태에서 그 15,000 가까운 젊은 아이들이 방황을 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솔직히 국내에서 이제 저에게 청빙 대회가 들어왔을 때는 가야 되는 이유보다도 제가 19년 동안 온 젊음을 바쳐서 섬겼던 강남교회를 왜 내려놔야 되는가 하는 그 명제를 찾는 게 저기는 더 중요한 과제였어요. 근데 이게 뭐 미국에서 뭐 다른 나라에서 우리 교인들끼리 막 들린 거예요. 삼일교회에서 송목사를 모셔가려고 한다 하는 이런 소문이 막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름아름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뭐 정말 마음 아픈 얘기지만 뭐 권사님들이 막 기절을 하고 그랬어요. 정말 119가 오고 난리가 났겠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막 송목사 이임 저지 특별 새벽기도 그런 새벽기도 들어보셨나요? 결사반대 로마 애들이 참이렇게 쳐들어간다고 보고 전쟁 날 뻔했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고 그 현상을 보면서 제가 결심을 빨리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19년 동안 목회를 냉정하게 했는가 하면 19년 동안 70 먹은 할머니들하고도 악수를 한번 안 했어요. 처음에는 싸가지 없는 목사, 교만한 목사, 보르자머리 없는 목사 별 욕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할머니들하고도 악수를 안 했어요. 여자들하고 밖에 나가서 한 번도 기사를 일대일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던 사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저는 이미 목회를 한 100여 명 되는 목회를 어떻게 맡게 됐어요. 2년 남짓 목회를 했는데 제가 이미 목회를 한다니까 누가 그렇더라고요. 야, 그 어느 쪽이 선배 목사님이신데 야, 그 이민 목회 개도 안 물어간 되는데 그 뭐 하냐 그만큼 힘들냐 그 말이겠죠? 근데 어쨌든 맡게 됐어요. 근데 이민자들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상황 자체가 막 12시 넘어서까지 일하고 그러면 이제 저도 학교 끝내고 그 가게 가서 같이 문 닫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했죠.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교인들 돌아보고 묻기를 했죠. 그리고 한 3년 차 들어갈 때 깜짝 놀랐던 게 정으로 목회를 하니까 정만 남아요. 정만 남아요. 보급이 남아야 되는데 정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게 아, 이건 아니다. 교인들에게 복음이 남아야지 목사의 개인적인 정이 남아서 되겠는가. 이건 내가 복음의 장애를 오히려 방해를 한 것이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정으로 목회 안 한다. 듣든지 말든지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회를 19년을 한 거예요. 그렇게 냉정히 목회를 했는데도 19년이라는 세월이 어느새 강남교회 안에 제가 영향력이 생겼더라고요. 사람은 어느 자리든지 한 자리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걸 기득권이라고 그러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냉정히 목회를 했는데도 담임 목회라는 위치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담임 목회가 아니라 이게 제왕적 위치예요. 성부, 성자, 성령 담임 목사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교회 안에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포빌교회 어느 누가 아, 그 사람 없으면 큰일 나.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 없어도 됩니다. 네? 꿈에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이것도 아닙니다. 없어도 돼요. 강남교회 순목사 빠져나가면 다 무너질 줄 알았어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교회를 간단하게. 아니, 저는 한 방에 끝 갔어요, 그냥. 너무 감사하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세속을 크기로 일하려는 모든 시도를 싫어하세요. 아, 우리 그냥, 근데 이동량은 나와야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성경에 그런 가치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가치. 늘 하나님은 약한 쪽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몰두해야 할 영적인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곧 그때가 뭐라? 강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하세요. 그 일이 진짜예요. 내 힘이 작용되어서 되어지는 일들 처음에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이고 볼만해 보이지만 그건 무너져요. 사람이 해놓은 거는 무너져요. 믿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사람은 반복된 길에 차져 있어야 됩니다. 너무 목표 열심히 하지 마세요. 놀아. 쉬시고. 응? 목사님 열심히 안 해도 내부들 그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을 안 해요. 제자 훈련한다면서 아멘 안 해요. 진짜입니다. 저는 지금 그 10학년이면 몇 학년이야, 한국말 고1. 그 우리 그 둘째가 좀 늦어요. 10학년인데 이제 서울에 지금 하나 가 있는데 얘가 이제 그 중학교 때 그 저하고 바둑을 두기 시작했어요. 여기 혹시 그 중학생들 키우는 부모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만 그 연령도 중학교 애들이 있어요? 천연 줄 알았네. 그러니까 중학교 아이들 기르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삼각교육을 필요합니다. 가끔가다 중학교 애들 이 새끼들 뇌를 한번 열어보고 싶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사나. 그래서 중학교 때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기가 지났는데 가끔 이제 월요일날 일식 들어가면 무슨 몇 시에 끝나야 됩니까? 지금 몇 시에요? 10시? 끝나야 되겠네요. 10시죠. 네.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일찍 들어가면 바둑을 두자고요. 바둑. 그러면 이제 그 녀석도 18급이고 저도 18급이에요. 근데 참고로 바둑은 18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얘를 흙을 두고 제가 백을 잡고 바둑을 두죠. 근데 이제 바둑 모르는 분들을 위해 18급은 어떻게 두는 걸 18급이라고 하냐면은 상대방이 돌을 두면 우리 바로 쫓아가서 아가리 쳐가지고 빼먹는 거. 요거밖에 몰라요. 끝까지 이제 바둑을 두다가 신기하게 한 번도 끝까지 간 적이 없고 중간에 그냥 열알 깔고 알까지로 끝내요. 근데 원래 그 우리나라에서 현재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몰라요. 미국 살아가지고 이세돌 누가 그랬어요? 이세돌. 예. 어떤 데 가서 그러는데 이창호라 그러더라고요. 이창호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세돌 씨가 제일 셉니다. 그분들이 사실 실력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바둑 기풍이 이세돌 씨가 제일 세죠. 이분은 부단이죠, 부단. 9단짜리들 바둑 둘 때 보통 돌 하나를 놓을 때 몇 수쯤 보시는 게 아세요? 50수. 50수를 봐.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8급짜리들이 그분들 그 바둑 두는 거 보면 이해가 갈까요, 올까요? 가지도 오지도 않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를 몇 수쯤 계산하실 것 같아요? 묻는 게 정신이지 처음과 끝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죠? 우리 수 안에서 이해를 해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제가 3일째 비유에서 딱 놀랬던 게 뭐냐. 애들이 신앙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갖고 있어요. 신앙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서 바치고 드리는 게 신앙인 줄 이해를 갖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겠죠.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형태가 거의 다 그 엠버리 스타일들이에요. 막 껌 팔아가지고 하나님으로 제가 판 겁니다. 이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들이 가난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제 둘째 얘기가 나왔으니까 열심히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한번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앞집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앞집에 아이하고 시험 기간이라 이제 시험 준비를 한다고 그 식탁에다가 둘이 놓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평소 때 같으면 아빠 들어오면 막 매달리고 난리가 나는데 식탁에 앉아가지고 고도만 깜짝거리고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그래도 조금 입이 나왔는데 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큰둥하게 인사를 꼭 하고 치우더라고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옷을 벗어 보면서 너 어제 은퇴기 주둥이가 그렇게 나왔어? 이랬더니 아래요. 말도 말라고. 사실 며칠 전부터 이렇게 야구 글러브 사달라고 생난리를 친대요. 엄마 생각 없이 사주지 그래. 애들 다 갖고 있는데 당신은 애들 뜨문뜨문 보면서 좋은 선을 혼자 골라 하니까 애들이 당신이 좋아하면 난 사탕이라고 그러지. 지금 그거 사주면 내일 머리가 취업인데 저 공부하겠냐고. 여자 말 들어보니까 또 그래요. 알았어. 그리고 밥 먹을 때까지 애가 입이 나와서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이제 다음날 새벽에 또 나와서 이제 큐티를 하고 직원회의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주둥이가 앞에 왔다 갔다 해요. 집사한테 전화를 했죠. 여보, 당신 오늘 당신 뭐 약속 있어? 없대요. 나오라고요. 냉면 사줄게. 와이프가 냉면을 좋아해요. 얼른 나와요. 여보, 이왕 우리 냉면 먹는 거 제대로 먹자. 오장동 가자. 서울에 가면 그 오장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냉면이 최고 좋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오시면 제가 데려갈 테니까 오세요. 이제 사모님을 모시고 오창동에 가서 해냉면에 비빔냉면에 물냉면 사리까지 얹어서 너무 좋아요. 냉면. 뭐 저도 냉면을 좋아하는데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헤이즐로 커피까지 딱 대접을 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죠. 그 오창동 옆이 서울운동장 옛날에 전부 운동기구 탄 가게입니다. 거의 전체가 온 동네가 일부러 글로 내려간 거예요. 사람 확실히 따라다십시다. 코미치 열려야. 따라다세요. 코미치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사람은 코미치 열려야,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게 되겠어요. 냉면을 잘 대접받고 나니까 아주 기분이 좋죠. 이제 와이프한테 여보, 여기까지 나왔는데 당신 시험 끝나고 애 데리고 언제 이 복장한데 혼자 나올래? 나온 김에 이렇게 하자. 오늘 사서 당신 차 트렁크에다 집어넣고 시험 끝나면 주면 되잖아. 근데 여기에 싹 넘어갔어요. 와이프가. 근데 야구 글러브 파는 치우 그 기부장에 들어갔어요. 그러시는지 초등학생용 글러브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 뒤에 한 시간 걸 꺼내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애가 늦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염색을 해서 이렇게 백발이거든요. 애가 늦으신 것 같은데 애들은요 아빠하고 추억을 남기는 게 최고입니다. 이거 하나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세요? 이 사람이 아주 단수가 보통 단수가 아니에요. 또 저는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추억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 것도 하나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두 장을 샀네요. 두 장을 계산해서 나가려고 했더니 저 선생님, 야구라는 건 말이죠.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 치는 맛이 또 있습니다. 이거 알루미늄 배트 초등학생용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싸게 드릴 테니까 진짜 싸게 주더라고요. 이거 하나 가져가래요. 근데 이제 그 달라 그랬어요. 이렇게 공은 있으세요? 그래요. 아, 이 사람이 아주 장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들의 심리를 너무 아주 해집는 거예요. 공 하나 주세요. 그리고 공을 한 박스 사가지고 이제 글러브 하나 사러 들어갔다가 내 거 방망이 볼 해서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입구에 뭐가 있냐면 애들 그 무릎 보호대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애들이 운동하다가 성장판을 많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그 이거는 내가 그냥 드릴 테니까 그 얼마 안 돼요. 그냥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쪽 이걸 완전히 세팅해가지고 직사람 차 트렁크에다 집어넣고 아파트 도착을 해서 대기도 16층인데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들어가니까 첫째 놈이 시험이 내모래니까 앞집 유난이라는 애하고 또 그날도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둥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는 이제 그 거실 끝에 컴퓨터로 가지고 메일 체크를 하는데 두 놈이서 주고받는 얘기가 이제 가까우니까 다 들릴 거 아닙니까? 이제 앞집에가 우리 애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어때가? 그나마 샀어? 묻는 거예요. 우리 애가. 왜? 이게 우리 애가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아빠는 돈이 없어. 그래요. 자기 눈에는 저희 애들한테 돈을 일절 안 주거든요. 자기 눈에는 그래서 아빠가 돈이 없이 비춰졌나 봐요. 뭐, 그것까지 이해를 해요. 그러고 내가 돈이 없이 보였나 보다. 근데 그 다음 이어서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그리고 우리 친구한테 하는 얘기죠. 우리 아빠는 나한테 째째. 그러냐.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째째하다는 거. 당장 밑에 내려가서 야구 클럽을 그냥 통째로 행기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꾹꾹 참고, 이제 시험 끝난 다음에, 사정 얘기라도 팍! 세트를 줬죠. 그래서 이게 뒤에 걸리는 거예요, 이 녀석이. 자, 얘가 아빠를 제대로 아는 아이일까요? 모르는 아이일까요? 모르죠. 아빠는 잘 모르죠. 왜? 아직 아빠를 알 만한 나이가 안 되죠.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슨 싸움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내 치성과 열정을 뿜어내고 뭔가를 하다 갖추고 앵벌이식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구석의 사랑을 주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내 열심이 대단한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부요하시고 풍성하신 분인가를 알아가는 싸움이 신앙의 깊이를 더해간다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말이 뭐예요? 철이 든다는 게 성숙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왜?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건 사건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평생에 꿈꾸던 집을 봤어요. 그래서 이 집 얼마요?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100만 달러예요. 100만 달러. 대단한 집이죠. 그런데 완전히 내가 평생 꿈꾸던 집이에요. 디자인이나 외부 인테리어나 그 구도가. 그러면 100만 달러면 우리 한국식으로 계약금을 얼마 걸면 돼요? 10분의 1. 10만 달러 걸면 되죠. 혹 그 사이에 누가 돈 더 얹어서 가로챌까봐 100만 달러는 일시에 지불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집을 살 수도 있는 사람입니까? 반드시 살 사람입니까? 네? 살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이 반드시 사겠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았어요? 일시불로 지불할 때 알죠. 근데 왜 십자가를 보고 그 생각을 못하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꼬라지든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내가 너를 네 인생에 시작한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고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어디에 다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괴로울 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셔서 그분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견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가 다음 때가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 시작하신 구원은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일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십자가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속의 그 신앙을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열어놓고, 먼저는 내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진멸해야 될 아말렉은 육의 그림자는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드러내고 잘라내고 진멸시킬 수 있는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